Hello.
안녕하세요.
I'm visual,
비주얼 아티스트 벤 와니처입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예술은 남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 삼진제약.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서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평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예국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예국입니다.
자, 두 분이 직책이 되게 높은 분들이더라고요. 대한통증학회 회장님, 그리고 대한중독정신의학회
네, 이사장.
이사장님. 네, 오늘 두 분 왜 모셨냐면, 네. 다 이제 그 마취과 정신과, 이 둘 다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마약입니다, 마약.
네, 마약 요새 진짜 핫하죠.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님께 네, 마약이 뭡니까? 라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마약류라고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마약하면 고대서부터 내려왔었죠. 소위 이제 아편, 통증이나 다음에 환각을 이용해서 어떤 신과 접속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약류로 갔던 거는 이제 그 약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향정이 들어갔고 거기에다 대마초가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마약류로에서 마약, 향정, 대마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거였죠. 근데 시작은 어찌됐건 마약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마약류가 된 거예요. 근데 마약도 보면 아편같이 천연산, 코케인같이 천연산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나온 다른 이제 몰핀이라든지 펜타닌이라든지 합성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 향정만 해도 한 300가지고요. 계속 추가가 돼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마약류라고 하는 게 크게 나눈 건 세 가지다. 좁은 의미의 마약, 그리고 향정,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요 세 개는 어떻게 저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작용하는 그 수용체의 기전 자체가 세 가지가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대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독성이나 이런 면에서 과거 이 아편이나 향정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 비해서 크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 제일 마일드한 건데 아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건 뭐 약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근데 오늘 마리화나 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또 밤을 새야 돼요. 뭐 마리화나가 계속 경계에 있는 약이에요. 중독성 물질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이냐에.
그럼 오케이 대마는 그렇다고 치고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마약은
어떤 게 다른?
향정은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약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 약이에요. 약
물질 의약.
대부분 전문 의약품이죠. 네.
수면제로 나오는 졸피뎀, 벤조다이아제핀
기본적으로 전문 의약품인데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한테 처방합니까? 두 분이 처방을 많이 하죠.
정신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향정신이라는 말이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소위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줘서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막 각성도를 높이거나 뭐 이런 약들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각성제, 그다음에 환각제, 진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벤조다이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류의 약들이 소위 이제 진정제 계열이고 그리고 뭐 프로포폴, 뭐 졸피뎀 뭐 이런 것들이 진정제 계열의 약이고요. 각성제가 소위 제일 문제가 되고 히로뽕, 그리고 흥분제가 뭐 저 엑스타시 뭐 이런 약들이 각성제.
그러면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 이 세 가지가 다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는 결과를 예, 가져온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마음을 편안하게 안도시키는 작용도 있는 거고 진정제는 소위.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이거 흥분이 더 돼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환각은 막 환상이.
환상이 생기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데아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게 향정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좁은 의미의 그 마약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마약 안에 아편, 헤로인, 코케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몰핀. 펜타닐, 몰핀 합성된 마약들 있잖아요.
어떤 거는 마약이고 어떤 거는 향정으로 나눈 기준 같은 게
기준이 있어요? 다 있어요. 법에 마약류 관리법 제2조, 3조, 4조에 다 있고요. 근데 사실은 통증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이게 중독성 의약품하고 이 불법 마약류는 좀 별도로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냥
접근 자체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의학적인 거로만 사용하고 불법적인 거 완전히 불법의 영역에 있을 때 만들어진 법에 관리 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보편적인 리스크가 돼버렸어요 마약이.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지가 우리나라가 오래라는 거죠. 그게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중독일 사람이 한 50만 명 넘는다는 거, 60만 명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잘 관리해가지고 아무도 못하게 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체계가 그러니까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예방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마약류 관리가 총 그런 카테고리가 4개로 나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 마약.
좋은 용도로는 전혀 안 쓰이는 불법 마약.
그렇죠, 그렇죠.
완전 불법 마약. 네,
완전.
그리고 마약 성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중독
좋은 그러니까, 쪽으로도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중독성 의약품하고 완전히 일리걸 드럭하고는 최소 좀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어쨌든
얘기도 많이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좁은 의미에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저희도 모데어 같이 맨날 봐야 돼.
근데 요새 저는 뭘 느끼냐면 오늘 제가 출근을 할 때 아침에 지하철역에 이렇게 반이 접어져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네. 남성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옛날 같으면 아유 또 밤새 술 마시고 지금 엎드려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 스쳐지는 거. 저분 혹시
펜타닐?
어머 그런 네. 아닐까?
뉴스 많이 봐가지고
요새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원래는 진통제죠.
마약이라는 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편 이게 아편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식물로
양귀비에서
나오는 그런 진액을 갖다가 말리는 게 아편이잖아요. 근데 펜타닐이라는 약은 이거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이죠. 이게 얀센이라는 사람이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져. 야 근데 보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몰핀이라는 약보다 100배가 세 진통 효과가.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런 거죠.
개발돼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거예요?
1959년.
1959년에 합성됐는데 50년 넘게 지난 요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너무 세서 중간에는 아예 금지가 됐었어요. 초기에는 너무 세서.
근데 그 전에 몰핀이라는 약이 있었죠. 몰핀.
네.
몰핀은 1804년에 그것도 합성 뭐 만들다가 보니까 합성된 거고 그걸로 계속 진통제를 썼는데 야 이거 갖고도 안 돼.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더 세게. 몰핀 더 많이 먹었겠죠. 대신 근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1959년에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거 막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약제 때문에 다른 약 만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진통 효과 센데?
제약회사 이렇게. 이름 얀센이랑 같은
그 사람이 건가요? 만든 게 왜 제약회사 얀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개발이 되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너무 효과가 세서
네,
이걸 쓰지 말라고 했었다고요?
금지됐었어요. 초반에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킨 거죠.
이게 그러면 지금 실제로 처방이 되는 약이긴 한 거예요?
엄청나게 처방을 해야지.
어떤 사람한테 처방합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 있어. 수술 후에 나 아파 죽겠어요 할 때 우리가 보통 환자들한테 요새 뭐 이렇게 PCA라 그래서 수술 후에 자가 통증 조절하는 이런 기부
무통 주사 이거
자가 통증 내가 누르면 누른 만큼 약이 들어간다 이거거든. 코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가 다 펜타닐.
저 제왕절개 해가지고 이거 그치? 누르는 거 했는데 그럼 저 펜타닐을 맞아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펜타닐을 많이 써 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마약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좀비 나오고 한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펜타닐 문제 되기 전에 옥시콘틴이라고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에서 기존의 다른 진통제에 비해서 이 몰핀에서 합성한 진통제가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고생하지 말고 아플 땐 그냥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쓰라고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하고 마켓이 커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펜타닐이 소개가 되니까 기존에 그거보다 더 좋네 하면서 모든 통증에 펜타닐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한
1차로요?
거예요. 거의 1차로요. 목적은 진통을 없애는 거지만 부수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줄여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몰핀 수용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척수에도 있고 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증의 회로를 차단해서 통증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 몰핀이라는 게 오피오이드가 GABA라고 하는 수용체를 또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억제를 하니까. 근데 GABA가 원래 하는 역할이 소위 변연계에서 도파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억제를 억제하니까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면서 마치 마약 히로뽕처럼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몰핀도.
한 번 맞아도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분이 좋은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 번만 맞아도 기분이 좋고 중독이 되면 진짜 통증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 환자한테도 처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니 근데
여기 이미 한번 맞았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맞아도 기분이 좋지만 이 세상 모든 별정의 근거가 오로지 기쁨은 아니잖아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 이걸 하면 이게 마약이고 벌도 받고 날 망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근데 물론 이제 위험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 뭐 니코틴 의존인 사람, 기본적으로 의존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처방전도 없는데
어, 네,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어떻게 맞아요?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보니까 지나가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렇게 주사기.
응?
불법 유통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거는 제약사에서 만든 게 뒷거래되는 거예요?
그 뭐 중국에서.
중국에서 네. 만든 게.
뭐 멕시코하고 네. 중국이 큰 저거였다.
중국,
이런
멕시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요. 미국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미 완전히 퍼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로인 너무 비싸고, 또 자연산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싸고, 더 강력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일로 옮겨간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그만큼 펜타닐 강력한 그 진통제를 많이 처방받던 아이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헤로인 하던 사람 중에서 와 헤로인 구하기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병원 가서 처방을 받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독성 의약품하고 불법 약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중독성 의약품은 운하명을 먼저 거치죠. 왜냐하면 처방을 받은 건데 처방받은 목적으로 안 사용하는 게 오용이고 남용은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남용. 여기서부터 이제 의존으로 가냐 아니면 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펜타닐은 미국에서는 이제 처방의약품으로부터 문제가 된 게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처방의약품의 문제는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이 처방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아, 뭐 이런
우리나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펜타닐은 중독되면 치료 못해요?
아니요, 펜타닐이든 모든 약제는 다 그 소위 얘기해서 해독제라는 게 있어요. 해독제. 근데 급성적으로 중독되면 그렇죠. 해독하는 해독제는 있는데 이게 만성적으로 중독돼서 뇌에도 저산수성 손상이 오는 거고 소위 뇌에 있는 형태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양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 만성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어려워지는 거고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쁨 회로가 돌아오는데 두 달 만에 좀 변했다는 논문도 있고요. 뭐 12개월 정도 지나야 돌아온다는 논문도 있고요. 알코올의 항갈망제 날트렉스온이라는 약이 있고 아칸프로테트 약이 있지만 아직까지 오피오이드는 그냥 대체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독성이 덜하지만 오피오이드하고 비슷한 약을 일주일에 한 3일씩 와서 계속 맞아 강한 거 찾지 말고 이런 대체 치료가 있고요.
그 마약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호기심 때문에
맞아요. 호기심.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야 괜찮네 이러고는 그냥 안 하는 이럴 수는 없습니까? 한번 하면은 그냥 빠져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 아주 센 아이들이 한번 해볼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호기심에 한번 해봤는데 멀쩡하네 괜찮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히로뽕 안 할 거거든요. 막 쭈라같이 막 정신병적 환각이 오고 이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허브 액상이나 마일드하고 다음날 깨끗하게 깨는 거 이런 걸로 애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클럽 드럭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뭐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 단계를 환경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한 3단계를 뚫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없어 못 죽는 상태.
안 해봐서 그런데 뭐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좋은 것도 없네. 여러분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담배 처음 폈다고 해서 바로 담배 꼴초가 되는 건 아닌 거와 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그걸로 가는 거고 처음에 막 뿅 갔다고 하지만 막 담배 처음 피고 토하고 그런 사람처럼 이제 이런 식의 양상들이 축적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중독이 되는 엑스타시 같은 거는 처음부터 워낙 중독성이 센 놈도 있고 조금 약한 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대표적인 마약 이름들을 좀 몇 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엑스타시도 그렇고 뭐 계속 새로운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약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향정만 300가지라고 했는데 식약처나 검찰에서 하는 일들이 예컨대 경찰에서 이거 지금 뭔가 정보가 첩보가 떴어요. 애들이 이상한 약을 해 클럽 갔더니 그래서 압수하고 일단 다 체포해 왔어. 그 약물을 국과수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등록돼 있는 마약이 아니야.
새로운 거야.
잡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외 그 마약 단속하는 해외 마약 정보국들하고 계속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시 마약을 지정하고 계속 추가.
아 그래서 새로운 마약이 계속 개발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다가 걸려도 안 잡혀가니까.
기호식을 바꿔가지고.
아, 그 만든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사는구나.
머리 좋은.
진짜. 네.
프로포폴도 처음에는 마약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는 약인데 마약으로 지정이 안 됐다가
향정으로 되는
거죠. 향정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향정에 중독되셔가지고 마취과나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계속 처방약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향정이 이제 이름도 마약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이 몰핀, 펜타닐 이러한 부분들로 약이 가다가 그러한 부분에 소위 얘기해서 아까 저기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가바라는 부분들을 작동을 시켜서 도파민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억제시킨다 그랬잖아요. 벤조다이제핀 계통이나 향정의 약제들이 소위에게만 그 가바 기능을 촉진시키는 경향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대체해서 먹어요.
그죠.
마약이 안 되면 그걸 잔뜩 대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마약성을 막 봐서 이제 달라 그래. 그럼 의사들도 아니 이거 지금 아직 날짜가 안 됐어요. 우리는 한 달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한 달 이상 마약 처방을 못하게 돼 있고 물론 암성통증 환자들은 3개월 정도까지는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하니까 약 좀 다 먹었어요. 선생님 저 어디 가던데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럼 저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동네 가갖고 그러면 마약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요새는 이제 잘 뜨니까 대신 향정을 받는 거지.
그 중독이 점점점 심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람이 사망도 하고.
중독의 입장에서 보면 관계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기쁨이나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행불행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가지는 건데 그게 다 실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폐인처럼 변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황폐화되는 거죠.
그 약만을 구하기 위해 모든 목표가 그걸로 정해져 있게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만 겨우 조그만의 만족감이라는 것이 조금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또 아주 또 만성이 되면 그조차도 없어지면서 의지, 유욕, 욕구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어디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영양실조 되고 뭐 병 걸려서 별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거기에 쓰러져 계신 분들은 뭔가 약을 더 맞아야겠다는 생각조 그런 의지조차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아예 동작까지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저한테.
바로 의정부 성범위원관으로 전화를 해요.
본인 핸드폰 번호라도 이렇게 자막을 네. 깔든지요.
한국 중독정신의학회 뭐 홈페이지에도 뭐 치료 보호 기간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마약 대처 운동본부나 이런 데 상담 센터들이 있고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도 있고요.
네, 지금까지 대한통증학회 이평보 회장님 그리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평보 이해국 이사장님 모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펜타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